문수기는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을 지닌 책입니다. 기원전 1446년경에 모세가 적은 책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위한 준비로 시내산에서 하느님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는 60만 3,5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들의 의무의 그 범주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즉 레위 지파들은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사역자들인데 그들의 의무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남자들 약 만 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그 민수기 4장 4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8,5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고앗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과 므라리 자손들이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인 그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의 성소는 움직이는 하나의 그 텐트에 같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나르는 사람 필요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포터, 짐을 나르는 사람 필요했는데 고앗 자손들은 주로 그 성소와 지성소 그쪽에 있는 그 성물들을 날랐음을 보았고 게르손은 그 성막과 해막과 그 바깥 그 뜰문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성물들 물두멍이라든지 뭐 번제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날랐음을 볼 수 있고 므라리는 제일 바깥에 있는 그 바깥 해망 문들을 날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분에 보면은 중간에 그 성막, 해막, 영어로 태베너클이 있었고 동쪽을 향해 있으며 그 해망문을 열면은 바로 그 성소가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열두 지파를 나타나는 항상 따뜻하게 하는 떡상이 북쪽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왼쪽에는 남쪽으로 향해서 바로 등불 일곱 개를 있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큰 커튼이 있었는데 그 앞에 향을 피우는 그 향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바로 법궤가 있었고 법궤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소의 바로 문 앞에 그 오른쪽에는 물두멍이라 해서 손을 씻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동쪽을 향해 큰 뜰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소 앞에서 바로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또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뜰 그 하고 바깥 그 뜰문 사이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를 태우는 그와 같은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여러 가지 바다에서 이런 동물들을 씻는 그와 같은 죽이고 그것을 씻는 이와 같은 그 바다라는 큰 솥들이 있었으며 또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와 같은 그 바다 요즘 말로 하면 목욕탕 배스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큰 성소와 이 바깥 그 해방문 사이에 거기에서 약 1km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캠프를 쳤는데 바로 오른쪽 즉 동쪽을 향해서 세 지파가 거기에서 쳤고 남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가 거기에 캠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위에는 그 당시에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밤에 불기둥이 거기에 항상 이렇게 비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캠프에서 그 밤에 그 자다가 나와서 보면은 바로 성소 위에 그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물에 해서 항상 하느님을 인식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 레위 지파들의 할 일이 뭔가 의무의 범주 영어로 얘기하면 scope of duty 너가 할 일이 뭔가를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어진 어떤 콜링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거기에 범주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순수하게 온전하게 복종할 때는 하느님의 계획이 순조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가령 예를 들면 법궤를 멸하고 했는데 수레를 마차를 이용해 했다든지 만지지 말라 했는데 그걸 만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우사나 하느님의 임무의 범주를 벗어나 반역한 고라의 죽음. 고라도 레위 지파니까 아론의 그 자손들 얼마 제사장이 되느냐.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역해서 고라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도 신학 그 세대에서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각각의 그 콜링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충성함을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교회가 마치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교대교는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에서 깨끗함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가 섬길 때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쳐대 여호와 하느님이 모세한테 그 무엇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바로 그 캠프 바깥으로 내보내라 했습니다. 첫째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영어로 레프러시라죠. 그리고 유출병, 고름이나 피가 나는 이와 같은 환자.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자들은 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 죽음, 시체. 시체를 맞춰가지고 시체 여러 가지 균들이 썩음으로 인해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전염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바로 잠을 자는 그 캠프사이드에서 내보내러 오겠습니다. 무련 남녀하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고 적은 관계없이 다 진 밖으로 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 캠프를 더럽히지 말라 했고 그 이유는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니라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캠프, 그 속에 거함으로 이와 같은 불결한,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하라고 합니다. 신약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가 특히 디모데의 그 영적인 아들한테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 집사들에서 이야기인데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면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금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를 위하는 사역에 탐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익을 탐하는 것은 1%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바로 깨끗한 양심 pure conscienc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님을 위한 사역의 그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하나가 완전 충분 조건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주를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믿음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의 믿음의 그 비밀을 지키는 것. 주님 한 분으로 완전히 족한 그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일할 바로 봉사자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 바로 그 사역자들, 집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진을 더럽히지 말라. 그 이유는 여호와 하느님이 바로 그 캠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캠프 바깥으로 내어 보냈으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쯤 될 거냐 보면은 아까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라 했으므로 그들이 결혼해서 가족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약 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의 인들이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모세 혼자 할 수도 없었고 바로 모세 밑에 그 장로들도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바로 모세한테 여호와 하느님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대로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월 15일 날 교회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 위해서 우리 지난달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사역자가 오후 3시로 우리 한어부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로 기도해서 또 우리 그 보도에 장로님과 그 목사님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서 아 그거 뭐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에 우리 스페니쉬 목사님 전화 와서 자기가 11시 반에 스페니쉬 예배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두 명의 스페니쉬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일을 11시에 모레나 밸리에 걔를 가르치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그 영혼을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단어가 spiritual conflict 바로 spiritual 영적인 conflict 생겨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스페니쉬 예배를 오후 3시에 할 수 있겠는 우리 한국어가 3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 3시 시간을 주면 할 수 있겠냐니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페니쉬 예배를 오후 3시 하고 저희들은 종전과 같이 11시 반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거에 여러 가지의 그 consequence 후속으로 인해서 많은 구역들의 예배 시간들의 큰 변동들이 계속 생기게 되므로 그 성도들한테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냐고 그대로 다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는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와 같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보았고 5절부터 10절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건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든지 하나님 말씀과 상충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런 것을 행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신약에 와서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하느님 말씀과 다른 여러 가지의 생각과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끊어 범하는 죄를 범해가지고 여호와한테 패역했다.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그 자체가 죄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 패역한 거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고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 자복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 토해내는 거죠. 바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째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도둑질해서 시계를 하나를 훔쳤는데 그 시계를 훔친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그 고백을 하면은 고백을 하고 나면 그 시계를 그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그 시계 가격에 20%를 벌금으로 더해가지고 돌려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하면 20% penalty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돌려주고 만약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주인 중에서 그 주인이 가령 죽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계 주인이 없으면은 그 친척들, 가족들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한테 드리라. 그래서 다른 말은 시계와 그 시계 가격의 20%의 그 가격을 여호와한테 드리라. 그 여호와한테 어떻게 드리냐? 그 여호와가 제사장에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는 여호와 하느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백성들 앞에는 representative of God before the people. People한테는 그렇고 또 이 제사장 프리스트가 하느님 앞에는 before God에서는 he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보자, 미디에이터라 구약의 컨셉입니다. 구약이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모두 다가 프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왜 프리스트냐? 신약에 베드로전서나 예수님도 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 백성들 하나의 그 성도의 하나의 지체로서 그와 같은 대표 역할을 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계인데 그래서 그 죄값을 여호와한테 드리라. 그래서 죄지은 자가 그 죄값을 시계 하나하고 그리고 시계 가격의 20%를 여호와한테 드리는데 누구냐? 제사장이 여호와를 대표하니까 봐 제사장에 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거야. 속죄의 수양은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속하는 수양 번제를 위해서 수양도 가져오고 그거는 자기 죄를 씻는 거고 그 도둑질했는 그걸 씻고 그 다음에 피해자 원래 주인이나 한테는 시계 하나와 시계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돌려주고 만약 주인이 없고 주인이 친척이 없으면은 그것은 누가 가져가냐? 바로 제사장이 가져간다. 왜냐 제사장은 하느님을 대표하는 자다. 백성들 앞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 가지 뭐 수양이나 뭐 여러 가지 동물들 가져오면은 전부 다 여호와 하느님 앞에 가져왔으므로 여호와 하느님을 대표하는 바로 그 누구냐? 제사장들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면 그와 같은 수양까지 전부 다 100% 다 제사장이 먹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죠. 번제에도 보면은 수양 중에 기름 있는 부분은 번제 태우고 나머지 뭐 허벅다리 이런 건 제사장들이 가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물이라 했는데 성물은 세상과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물을 얘기했는데 수양도 세상과 분리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최상의 것을 들고 옵니다. 바로 거룩한 제물이란 뜻입니다. 성물이 그것이 제사장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린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제사장의 것이 되다니, 제사장이 왜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다. 백성들 앞에서는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이 주는 것은 그의 것이라. 바로 제사장의 것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사역자하고 얘기했는데 주일날에 헌금 헌물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약계의 성물,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이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물을 드리고 신약에 와서는 10의 1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예수님이 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또 거기에 대한 그 trust, 그 righteousness, 그 love 이러한 것을 기초에 해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역자가 얘기하는 말이 이제 어떤 그 가톨릭 교인의 이야기 대부분 하나의 팁으로 생각한다. 마치 식당에 음식을 먹을 때 팁을 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멕시코 목요일날 우리가 내려가 갔다 왔어요. 라포사다 다녀왔습니다. 관주 와서 금요일날 새벽 2시에 왔습니다. 저희 본교에서 제레미와 또 은희와 저하고 성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구약 때 성물의 컨셉이 신약에 와서는 그 오프링, 그와 같이 10의 1, 이와 같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31절은 간음으로부터 깨끗함입니다. 간음. 그러면 간음의 정의는 뭐냐? 영어로 adultery라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타인과의 성관계한 것을 우리가 저게 간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결혼한 배우자가 타인과의 성관계인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결혼한 배우자 타인과 성관계하는 그 마음, 생각만 해도 그것은 간음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 실행 죄를 범했다는 남편에 대해서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니 다른 말하면 타인과 성관계를 했다 또는 타인과 잠자리를 했다 다른 남자와 그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았고 남편이 모르고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의도 없고 제3자가 본 사람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않았고 구약대에서는 현장에 잡히면 돌로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라고 가늠한 그 둘 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바로 남편이 그 증거는 없어요. 심정은 있느나 실증이 없을 때 의심이 생기면 그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와 14절의 후반전을 보면은 두 번째 경우인데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 다른 말로는 아내가 실제로 다른 어떤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지 아니했어도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다른 얘기라면 의처적인 가지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의처증이 생길지라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첫째는 실제로 어떤 간음을 해가지고 의심이 생긴다든지 두 번째는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처증,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에바라는 것은 단위인데 21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10분제 1이니까 2.1리터. 우리가 물, 그, 저기, 갤론 있죠. 큰 거. 한 그 정도의 그 사이즈가 됩니다. 그것을 10분제 1을 예물로 드린다. 이 가루입니다. 그래서 보리가루, 그러니까 미숫가루 같은 보리가루입니다.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다. 소재라는 것은 곡식 드리는 재물이고 의심. 바로 남편을 의심하는 소재죠. 이것은 그냥 이제 의심을 없앤다는 뜻으로 이제 밑에 보면 태우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죄악이 뭡니까? 바로 내 아내가 간음을 했구나. 이와 같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토기에 그럼 제사장은 뭐냐 하면은 그 안에는 바로 에바 그 10분의 1, 2.1리터의 보리가루를 거기에 손에 들도록 하고 소재 드릴 거를 제사장은 한쪽에 문을 가면 토기에 흙으로 만든 그릇에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근다. 거룩한 성수 물을 담그고 성막 바닥에 성막이 바로 아까 그 성소 지성소에 있는 태비는 거죠. 그 밑에 바닥에 같으니까 제사장들이 막 걸어 다니고 막 신발 신고 다니고 이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먼지들이 있죠. 그 먼지들을 취해가지고 물에다가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커멓고 더러운 물이 될 거죠. 왜냐하면 맨발로 들어다니는 그 마루 바닥에 있는 그 흙을, 먼지들을 걷어가지고 그 거룩한 물하고 섞였으므로 그 물이 더러운 물, 더리 워러가 될 겁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머리를 전부 다 이렇게 여자들은 다 쌌으니까 그것을 풀게 합니다. 생각해야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러니까 이 보리 2.1리터를 가지고 있는 그 소재물은 여자가 두 손으로 들고 있도록 하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썬물, 이제 흙이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써죠. 그 물은 제사장이 들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물병을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소재물, 보리가루, 미숫가루 같은 그 가루에 2.1리터를 그 의심받는 그 여자가 들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맹세시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맹세.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우리가 위트니스 증인이 될 적에 손을 들고 오스하죠. 그와 같이 맹세시켜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너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은 그래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지 없으면은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독이 몸에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가 너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다른 말은 간음하여 더럽혀서 너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은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라. 여기 저주의 이제 맹세를 하는 그 저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썬물을 먹도록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썬물이 배에 들어가니까 배가 붓습니다. 붓고 난 뒤에 넓적 다리가 썩어요. 썩어가지고 결국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로 되게 할지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도둑질하고 이러다면은 사람 몸에 이상한 분비물이 나와서 소화도 안 되고 육체적으로 몸이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많이 느끼죠. 우리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몸에 이상한 분비물이 나와서 육체에 그 이상이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썬물이죠. 바로 흙탕물. 너 창자에 들어가서 너 배로 붓게 하고 배가 붓고 너 넓적다리가 허벅다리가 떨어진다.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리라.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의 그 맹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선물에 빨았고 그 저주의 말을 그 적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으면은 너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될 거라는 이 글을 적어놓으면 그 글자를 제사장이 갖고 있는 선물에다가 빨아넣어요. 그러니까 물이 시커매지겠죠. 그 붓으로 전 그것을 넣으니 간에 왜냐하면 먼지도 들어있고 이제는 그 저주말이랑 글, 그 먹물 그것까지 들어있어요. 물이 시큼해집니다.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썬물을 마시게 합니다. 단지 이유는 이 여인이 실제로 동침했든지 동침해서 남편이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의심하든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14절에. 그래서 그 의심하는 그 이후로 이 여인은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구약의 그 하나의 명령에 따라 선물을 마시게 할지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썰이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물은 제사장 손에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선물을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 아까 보리 에바 10분의 1 2.1리터의 그 보리 가루 있죠. 미숫가루 같은 거 그것을 소재물을 여호와의 앞에 흔들고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갑니다. 제단 바로 뜰의 문 바로 동쪽으로 향한 제단 제단이 있죠. 그 제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으로 하나의 상징으로 한 웅큼 제사장이 한 웅큼을 미숫가루 보리가루를 들고 해서 단 위에다가 뿌리가고 태웁니다. 태운다는 뜻이 뭐냐? 바로 남편의 의심, 그것을 태운다. 자기 아내가 간음했다는 이것을 태우고 그 여인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의 손에 있는 물을 그 여인이 마시도록 합니다.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실제로 간음을 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아내의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고 배가 부어버리고 그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넓적다리가 썩어져서 그 여인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 다음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전혀 실제로 가늠한 적도 없어요. 남편이 단지 의심했어요. 의처증이에요. 그런 경우에 되면 정결하다. 다른 말은 깨끗해진다랍니다.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바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다. 바로 남편의 의심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와 실제로 간염한 때와 또는 남편의 의심이 생긴 그 아내를 의심할 때 더럽히지도 않았는데 의심, 의처증인 경우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절에 보면은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처증, 실제로 아내가 간음했을 때 경우에 의심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은 아내가 간음을 안 했고 그냥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 의처증을 가지도 성경은 31절에 무죄, 죄가 없다 했습니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인이 실제로 간음했으면은 이와 같이 배에 들어가 썩고 배가 붓고 넓적다르게 떨어지고 백성중에 저주거리가 나는 이와 같은 저주를 당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거든 만약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부증이 생기면은 남편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만약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 의부증이 생기면은 남편을 데리고 그 따라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바로 아내와 남편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극치, 그 이상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라.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바로 남편 아내 사랑을 얼마큼 하느냐.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은 것처럼 죽음까지 주는 이와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자기 생명까지 다 던지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바로 사랑의 극치인 그 이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 설교 제목이 깨끗함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100% 정결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일구 이은이나 또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는 100% 깨끗함, 정결함을 원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하느님이 기뻐하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 갈부채플 에나임 힐스 특히 우리 한인들 그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끗함이라는 당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죄를 또 용서받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항상 주님 앞에 깨끗하며 정결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 구원합니다.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04장 부르겠습니다. 404장.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서 저희 믿음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즉 그 친구들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감으로 인해서 그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친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삶을 가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교대계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에서 새 역사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에서 레위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즉 이 자는 누구냐? 우리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즉 레위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입니다. 그 마태 예수님 제자인데 하는 세리가,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 이거는 tax collector라고 얘기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간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스에서 세금을 거두는 장소에 앉은 그 레위라는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를 쫓아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자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이고, 또 이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많이들 착취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었던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정부는 많은 그 피지급 나라들이 있으므로 그래서 세금 거두는 자들한테 성과급을 지불했습니다. 즉 어떤 목표에게 이상을 거두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덤으로 더 많은 프리미엄을 그 세금 거두는 자들, 즉 세리들한테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고, 또 이들은 항상 대중들 앞에서 그 몸의 상처라든지 돌로 맞아 죽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바로 유대 백성들한테 크게 저주를 받는 또는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그 기사를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중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바로 세금을 거두는 우두머리고 또 그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너무 작음으로 사람이 많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므로 이 삭개오라는 자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그 밑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나무에 올라 뽕나무에 올라 있는 삭개오 보고 하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워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초청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방문하겠다. 이랬더니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많은 군중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바로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그를 취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착취를 했고 토색을 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한 모습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물질에 있는 것에 그 마음이 있다 했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물질 그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부당하게 취득한 일이 있으면 또는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뉘우치는 그 마음으로 뉘우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이므로 구원이 바로 삭개오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의 아들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대속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서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를 쫓으랐더니 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집 삭개오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 땅에 온 것이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 레위가 예수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바로 세리 마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 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 일을 버린다는 것을 완전히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은 일을 간두고 난 뒤에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마치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 부를 때 자기의 그 건물이 있는 것을 버렸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를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어부질하는 물고기 잡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기술이 물고기 잡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버려도 언제든지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 세리 마태는 공무원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일단 버리게 되면 로마 정부를 위한 한의 공무원의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습니다. 세리가 이거 버리고 난 뒤에 다시 세리 일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완전히 버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큰 잔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들이 올 적에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은 그 잔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한 접대, 사랑이기 때문에 큰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두 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 농사일을 하고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작은 아들은 자기 분깃을 달라해서 들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고 기뻐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연회를 베푼 것처럼 바로 레위가 예수님이 자기 집 온 것에서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았더라. 세리라는 것은 세금 거두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 바로 세금 거두는 사람 친구들이 많이 거기 앉았다. 바로 세리 마태의 친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기에 앉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우리 지난번에 나왔지만 바리새인은 하느님 말씀 즉 구약과 그 말씀의 해석에 따른 자기의 관습을 만들어서 그 관습을 하느님 말씀과 동등하게 또는 말씀 이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 서기관은 그 구약 때는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인쇄물이 아니라 손으로 적어가는 그 복사했는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카피해서 많은 그 복사물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또 서기관들이 성경을 카피하면서 자기가 해석이 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들이 제자들을 비방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 그 이유는 세리들과 죄인과 같이입니다. 세금 거두는 자가 바로 토색하고 이런 나쁜 사람인 이 참 로마에 그 들이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그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거두는 이런 세리들과 또 죄인 이런 토색 도둑질하고 참 여러 가지 이 참 많은 세금을 붙이는 이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방했다. 다른 말로는 비판했다는데 우리 비판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정화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 세리에 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우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한 번에 비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사건 자체보다도 많은 생각이 사로잡혀서 비판의 눈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보면은 그 분별의 도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들이 영적인 봉사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마음을 비춰보기 위한 그 목적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여러 가지의 그 마음을 들어보고 또 자기의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의 이런 것을 봐서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이러한 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래되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래되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별이 성경에 보면 타인을 교정하라, 영어로 correct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rrect하는 데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늠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타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을 자기를 비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그 첩하고 그 간통을 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인 야곱이가 자기 아들이 맏아들이 바로 자기의 그 첩인 그와 간통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교정을 바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임종하기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르우벤 보고 르우벤이 잘생기고 용모도 있고 이런 좋은 면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 열정 때문에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고 죽기 전에 거기에 correction 교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0절에 나오는 것은 비방, 이거는 비판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들을 비방하고 자기들은 죄인과 이로 같이 식사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설 때 있느라. 바로 예수님은 예를 들면서 병자, 영적인 병자, 바로 죄인을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왜 죄인을 회개시키냐?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도 그랬지만 내가 무슨 죄 있느냐? 나 나쁜 죄도 않는데 왜 자꾸 그 기독교에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를 생각하고 인간들이 사랑이 있다 해도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은 대부분 뭐 거의 다가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 10절에도 그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르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 속에 누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마디가 전파, 사역의 첫마디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하느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가까웠는데 첫 단계가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다른 말로 하면 I am nothing, he is everything. 이와 같은 우리가 그 오늘 32절도 말씀하겠죠.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자기 죄를 유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용서해서 바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33절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리가 큰 잔치를 늘었어요. 그 세리 친구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요. 근데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를 참 자주 하는데 몇 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먹고 마시냐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식 기도가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그 금식 기도 외형 자체가 무슨 벼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무슨 어떤 큰 어떤 벼슬인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금식 기도 그 자체가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은 금식 그 기도하는 어떤 시간적 우리가 기도는 보면은 뭐 자동차 타면서 기도할 수 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므로 우리가 뭐 식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걸어갈 때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금식 기도하는 어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놔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피셜하게 하는 거. 뭐 저희들 경우는 새벽 기도 시간, 다시 반에서 7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놔놓고 그러한 그 기도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 요즘 보면은 우리 그 제레미하고 헬렌 선교사님이 아침 새벽 기도 계속 나오셔서 지금 영어로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시간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데에서 골로새서 2장 2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을 괴롭다. 먹을 걸 안 먹죠. 배가 고픈데, 물은 뭐 주로 먹지만은 우리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굶죠. 괴롭고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 있는 모양이 있으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 이야기가 있어. 골로새서 2장 23절에 금식 기도 그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금식 기도는 언제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금식 기도 할 때가 있다 이거죠. 언제 그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금식과 기도하느냐 하면은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는 이 뜻이 유대 풍습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 어떤 소스가 있으면은 빵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으면 이 빵을 입에다가 물고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소스 통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입에 자기의 침이라든지 이러한 균이 있으면 이러한 것이 먹고 난 뒤에 소스에 찍을 적에 이미 다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 된장을 중간에 넣고 저는 어릴 적에 그 숟가락을 다 들고 있으면 가족 식구들이 그 숟가락을 된장을 떠서 입에 넣고 밥 먹고 같이 떠 먹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한 식구란 뜻입니다. 유대인의 그런 풍습이 우리 동양적인 우리 한국 풍습하고 비슷합니다. 한 식구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1 제자들과 성찬식 할 때도 그 당시에 잔이 이래 있으면은 이 잔이 한 개였습니다. 한 개를 이 돌려서 예수님 먼저 마시고 또 제자들도 마시고 이래 돌려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한 몸이다, 한 형제다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침이 거기에 묻고 입에 있는 병균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그 죄인인 세리와 바로 세금 거두는 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 거기에서는 죄인들과 한 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는 금식과 기도도 하지 않냐고 계속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들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디옥 교회, 즉 그리스인들이 있는 이방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베드로가 안디옥 교인과 이방인 교인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다가 바로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다른 말은 우리들을 비교하면 한국인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이 왔는데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그 성도가 오니까 자리를 일어나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풍습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 도구로 취급했어요. 개는 어떻게, 우리나라 개를 어떻게 하는가? 아주 열등한 그런 걸로 취급하죠. 개란 단어 들어가는 단어 보고 우리 한국에 좋은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바로 개로 취급했어요. 이방인. 바로 개라고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게바, 즉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즉 유대인들이 성도로 오니까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그 사도 바울이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라는 것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목사 사도였습니다. 그 야고보에 왔던 어떤 이들,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도 함께 식사하다가 저희가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피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같이 먹어다 놓고 떠난다는 것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이게 외식이죠. 왜냐하면 같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나는 이방인과 같이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는, 바나바도 똑같이 그 개바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과 먹자 외식에 유혹되므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일어서서 개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는다.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이방인들, 그 고린도 그 교인들도 유대인처럼 살게, 유대인처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될 수 없죠. 하려 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아닌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 바로 고린도에 있는 그 이방인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방인인지 뭐 페르시아인인지 스페니시인지 멕시코인인지 또는 뭐 푸에르토리인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백인인지 아일랜드인인지 흑인인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복음의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 이제 나는 다 죽었다. 나는 죄인은 다 버린, 내가 산 게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4절에 보면은 아까 바리새인들과 이들들이 왜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제자들이 죄인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더불어서 이 죄인들 같이 먹고 마시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성에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혼인집에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이 거기에 있을 때는 즐거운 시간이죠. 셀레브레이션 타임이요.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즐겁게 즐거워할 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금식과 귀가한 시간은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35절에 설명은.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날 바로 십자가생에 죽을 그날 바로 슬플 때나 이머전실 때나 중요할 때 이럴 때 금식을 한다는 것을 오늘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뺏긴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게 그 급하게 중요할 때 저희들이 금식을 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또 있을 때 그것은 바로 금식과 기도로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머진 시추에이션이다. 중요할 때나 또 슬플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또라고 해놨습니다.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으리라. 새 조각은 새 옷에 붙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옷을 빨게 되면 주는 그 옷감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옷을 물에 빨아도 줄지 않는 그런 옷감이 있습니다. 그걸 Semperized Clothes라 해가지고 그런 옷감들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옷들이